오늘은 기쁨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참된 기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좀 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운전하시면서도 라디오 틀면은 크리스마스 캐롤 익숙한 그 캐롤송들이 나오죠. 참 그런 마음이 참 좋으시죠.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아유, 나는 어떤 노래보다도 크리스마스 캐롤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크리스마스 캐롤이 어떤 것보다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크리스마스와 연관되어서 알려진 노래가 뭔지 아세요? 빙 크로스비의 White Christmas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여간 크리스마스와 연관되어서 전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캐롤송들을 들으면 누구나 다 옛날 추억들이 되살아나고 그런다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세요? 크리스마스 들으면 캐롤을 들으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막 그 전으로 막 가가지고 청년 때 생각도 나고 그렇죠. 예,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처음 들었던 어떤 캐롤송의 그 감격 여러 가지 우리 각자 다 있으실 거예요. 예, 저도 그런데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옛날 기억이 났습니다. 20대 후반에 제가 이제 청년 전도사 때였어요. 제가 이제 싱글로 전도사로서 섬겼던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교회는 이제 성탄 전야 새벽송을 돌았거든요. 제법 좀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탄 전야 때 되면 좀 추워요, 날씨가. 근데 그때 이제 새벽송을 돌면서 특히 환자들이나 비신자분들 이제 집을 찾아서 전도 겸 이제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일 겸 그렇게 부르면서 다녔습니다. 쭉 다닌 다음에는 한 두 그룹 정도로 한 지역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는 끝나면은 모여가지고 지정된 그런 집에서들 같이 또 밤참 같이 먹고 같이 또 캐롤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산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 번은 어떤 그 비신자분 집에 이제 성탄 전야에 캐롤송을 가지고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이제 같이 부를 캐롤송 팀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팀 전체가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캐롤송을 못 부르고 잠시 머뭇거리게 됐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집에서는 이미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정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트로트 가라오케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막 이미자의 노래가 막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캐롤팀들이 방해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말아야 하나 두고 생각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조용히 캐롤송 두 곡만 딱 부르고 그냥 갑시다. 근데 두 곡 부르는데 두 번째 곡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집 가라오케 소리가 갑자기 멈춰졌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얼마 후에 주인이 나와가지고 어색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고요. 했는데 나중에 교회를 좀 오셨어요. 뭐 성탄을 여러 가지로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성탄의 진짜 기쁨은 아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을 알린 천사가 예수님 탄생하심을 최초로 목격하게 된 목자들에게 한 말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큰 기쁨이라 했어요. 근데 왜 큰 기쁨일까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 줄 수 있는 만족이라든지 체험 정도로는 불가능한 참된 선물, 참된 기쁨을 하나님이 세상에 주셨기 때문에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기뻐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모습, 그 구유에 누이고 그 곁에 짐승들과 마리아, 요셉 뭐 있는 그 형상 아시죠? 네이티비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틀린 거지만 동방박사들 모형들도 막 갖다 놓고 그래요. 이제 동방박사들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한 2년이나 3년 지난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은 보지 않았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근데 왜다 같이 거기다 갖다 놨을까? 그 사실은 유래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성경의 어떤 그런 그 연대적인 그런 사건대로 한 것보다는 모든 세상이 구주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여하튼 그 네이티비티가 이제 흔했었는데 요즘은 잘안 보여요. 요즘에 보셨어요? 잘안 보이죠.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네이티비티 그 피규어린 뭐 이런 거 놔둔 거보다 뭐가 많이 보이나요? 요즘에 산타클로스 많이 보이죠. 산타클로스도 풍선 산타클로스. 그래가지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막 흔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뭐 풍선. 그래가지고 이제 밤이 지나면 푹 꺼져놓고 다시 또 그냥 켜놓고 뭐다좀 그런 식이에요. 근데 한동안 그이 네이티비티에 자꾸만 밴들리즘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년 동안 막 훔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기 예수만 살짝 빼가지고 훔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페인트 칠 많이 하고요. 저희 옆집에도 지금 이사를 가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네이티비티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는 저를 이제 아침에 만났는데 그래요. Hi neighbor, 이제 그렇게 사는데 도둑 맞았대요. 아기 예수가 어디 갔대요. 그 집 거. 그것만 싹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간 뭐 예수 납치되고 막 그냥 페인트칠 해놓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몇년 동안. 그런 영향도 있고, 또 공공 건물에 퍼블릭 플레이스에 그런 이 네이티비티 같은 거 진열 못 한다, 막 법으로 법정 소송에 걸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골치 아파서 그런지 요즘엔 주춤해요. 아, 그 대신에 뭐가 이렇게 진열되나 요즘에 보면은요, 사탄 숭배상을 진열해 놓기 시작을 해요. 제가 너무, 저 박경원 목사는 어떨 땐 너무 레디컬한 말만 해 그러시는지 몰라도 제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지극히 정상인 사람이에요. 근데 아기 예수님 탄생 진열 형상, 네이티비티와 반대인 사탄교 진열상이 힘을 얻어요. 이게 어딘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이오와주예요. 아이오와주의 캐피털 빌딩입니다. 주 정부 건물 안에 진열해 놨어요, 사탄상을. 이게 사탄 형상이에요. 이게 저 염소 대가리로 한그 형상이 있습니다. 사탄교 이 세테닉 템플, 매사추세츠 주에는 그게 제일 강렬한데, 거기에 보면은 세테닉 템플이 있고, 거기는 이 염소 대가리 한 형상으로 만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가슴에는 펜타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여기다 해놓고 지금 이 사람이 이 사탄 교인인데, 여기가 손이에요. 우리처럼 두손 모으고선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폼이에요. 여기가 머리에 꽃갈 쓰고. 근데 우리하고는 반대로 사탄한테 절하지 않고 거꾸로 절하고 있고, 뭐든지 다 거꾸로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들도 종교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종교를 비꼬는 거예요, 사실은. 뭐든 진리를 비꼬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버젓하게 저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걸 보다 못해서 한 크리스찬이 다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이 사람은 또 잡혔어요. 그래서 이 해군 파일럿이었는데, 네비 파일럿 마이클 캐시디라는 사람이 30살 중반인데 보다 견디질 못하고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제 그렇게 하고선 이제 붙들려 들어갔는데, 이 혐의가 이제 이게 뭐 성립이 되면 1년 징역을 살아야 돼요. 법이라는 게 어째 이러는지요. 예전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사탄상 진열하는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여기 주지사라든지 어떤 그런 사람들은 반대한다고 얘기하지만 법으로 잠깐 밀어붙이니까 말이죠. 지금 세대는요, 그렇게 참 기쁨과 소망과 평안의 소식인 예수의 탄생을 가려버리거나 무관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 골치 아픈 거 진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귀찮기도 하고. 그게 사람들 마음에 점점 스며드는 이 사회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하나님이 지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람에게 참된 기쁨이 뭔지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데 피조물이 그걸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진리의 말씀을 보면서 왜 천사가 구주 나심을 큰 기쁨이라고 했는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참된 기쁨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일이 되는 것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줄여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죄인들이 죄사함 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복음이죠. 죄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목자들이 그 어두운 밤에, 그렇죠? 이 8절에 보시면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밤이라는 것을 사실은 강조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어두운 밤에 들에 있었을 때 천사들과 하늘 영광을 보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게 됐어요. 9절에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어두움에 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오니까는 이게 뭔가 당황하고 두렵고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 여기에 깔려있는 말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세상에 빛이 비춰질 때 세상이 반응하는 것은 극한 두려움이에요. 그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밝히면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인데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어둠에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했는데 이기지 못하다는 말을 성경의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더 살펴보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왜 어둠입니까? 빛이 없어서 어둠이에요. 어둠은 빛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이 없는 그 진리를 주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둠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둠이 편한 세상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이 밤에 이 들에 있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먼저 이 누가복음 1장에서는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1장 79절 보면,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79절입니다 네, 시작.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 죽음의 그늘입니다. 그들에게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지만 그런 사실을 좀 더 알고 해결을 위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기보다 귀찮게 여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그 문맥이 뭐냐면 정말 어둠에 있는데 거기서 빛이 뭔가를 찾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그 3장 16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그 말씀해 주신 이 3장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이 빛을 원치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그만큼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그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한번 그 부분은 참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두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셨어요. 그러나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빛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이유가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요, 아, 왜 날 귀찮게 구느냐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안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나에게 귀찮은 존재,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없이도 나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당신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라는 사람 믿으라고 하느냐고. 나 그냥 안 믿고 나는 소신 있게 내가 갈 길로 가겠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시나요? 저는 최근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소신 있게 살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믿기 전에도 잘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 믿으라 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예 예수를 내가 인정 안 하면 나 지옥도 안 가고 내가 알아서 가는데 가는 거 아니냐고. 당신이나 예수 잘 믿고 잘 살다가 어디 갈 때 가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찮게 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차간에 불편하지 말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죽음의 그늘에 있으면서,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게 어둠인지 죽음인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생각해 보시죠. 죄가 언제서부터 있었을까요? 사람이 죽음으로 가는 이유가 죄인데, 죄는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을까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있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죄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로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사람은 죄 중에 있었습니다. 생각으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런 죄된 삶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의 삯은 뭘까요?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즉 그냥 사람을 그냥 뭐 소신 있게 살건 어땠건 그 길로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은 다 멸망길을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스스로 그 죄값과 멸망길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누가 오시게 한 겁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었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만드는 게 아니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귀찮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을 뭐 암송도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18절, 19절 그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16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죄를 스스로 사람은 해결할 수 없어요. 언제나 죄를 지을 뿐이죠. 죄에 대한 후회는 있어도 죄에 대한 회개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에 그대로 있으면 그저 사망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 불쌍하게 사랑으로 보셔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세상이 사랑을 베풀고 구원해 주기 위함이시죠. 그래서 바로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17절.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두려운 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들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원치 않고 죽음의 그늘에 있으면서도 그대로 소신 있게 살겠다고 내버려두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모든 은혜가 끝난 다음에 그 자기의 죄에 대한 결과로서 멸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주 예수 탄생하심이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이 된 건 뭡니까? 오직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인생을 완전히 구해 주신 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은 성탄절에 우리가 한 번의 어떤 절기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1년 내내 우리 평생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구주 예수 나심이 사람의 참된 기쁨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소식은 진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가 아닙니다. 허풍선이 아니에요. 자, 이게 아무리 그럴듯하다고 해도 가짜 소식이라고 하면 허망한 이야기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제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요, 저 코 흘리고 막 다닐 때, 예, 그 뭐 초등학교 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그랬거든요. 뭐 아시죠? 근데 그 어릴 때 제가 병정놀이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군인놀이 같은 거 그거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군인놀이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문방구에서 가짜 계급장을 팔았어요. 그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깡통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 별도 이렇게 찌그러지면 그냥 손가락으로 찌그러지고 별 3개, 4개, 5개 막 10개짜리 이렇게 사면은 그거 하나씩 뿐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붙이고 막 너 별 하나야 너 너 별 둘이야 막 붙여주고요. 그래서 막 애들끼리 모여서 놀다가 조금 자라면 깡통 별 가슴에 달아주고 너 이제 대장이야 막 이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 뭐 이 깡통도 있어요. 그런 거 팔았어요. 그 놀이를 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아이는요 계급 높은 거 못 받았다고 삐져가지고 막 울면서 가버리고 참 걸리겠대 했던 일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드는 게 그거예요. 그런 때에 대통령 되면 뭐해? 아이가 대통령 그 깡통별 달고 대통령 되면 뭐해?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아이들한테는 너무도 시리어스한 문제였거든요. 그게 세상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진지하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그거를 제가 작게 만들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 별달고 명예로운 듯 해도 그 영광은 영원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오신 소식과 예수 믿고 따라 사는 삶에 주어지는 영광, 그 기쁨은 영원한 것이고 참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단지 12월 연말 행사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반대로 크리스마스는 영원한 진짜 소식을 축하하는 기쁨과 소망, 감사와 위로와 회복, 그 시간임을 믿는 사람들이 셀레브레이트하는 크리스마스는 너무도 다르겠죠. 오늘 말씀에 등장한 목자들은요, 그래서 확인하기 원했어요. 정말 우리가 듣고 본 게 진짜인가? 이게 허망한 얘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짠가? 아니면 우리가 단체로 그냥 뭔가 잘못 먹어가지고 뭐 잘못 본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구세주로 왔다는 것은 너무도 강렬한 소식이에요. 그걸 우리가 깊이 우리의 영혼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계속 넘쳐흐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이 목자들이 목격한 것이 너무도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천사 말대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거기 보시면은요, 한번 보시죠. 목자들이 가서 확인을 해요. 2장에 15절서부터 한번 보시죠. 20절까지 자 보세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의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복된 소식을 믿게 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찬미, 평생 주를 만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기쁨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스러운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실망도 어떤 낙심도 이 기쁨을 다 덮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쁨으로 우리는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은 그날 밤에 자기들이 본 것을 확인하는 정도였잖아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의 탄생하심을 그날 그냥 처음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을 선포를 오래전서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언서의 그 말씀을 보면 미가서가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 탄생, 육신을 입고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그의 기원을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몇백 년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바로 목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알고 듣고 믿게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신 그 모든 약속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 입고 오신 것처럼 앞으로 그 모든 일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기껏 해봤자 뭐 100년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의 영혼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육신도 나중에는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입고 영원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은 너무도 우리에게는 큰 복이에요. 큰 기쁨이에요. 이 큰 기쁨을 모든 사람이 좀 같이 눈누를 하듯 좀 이렇게 더 확인을 하기 원한다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성 프란시스 에시스입니다. 그래서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라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래서 뭘 하나 만들었어요. 1224년에 뭘 하나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뭘 만들었냐 하면 구유를 만들었어요. 구유, 아기 구유. 예, 그 메인저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죠? 예. 아기 예수님을 눕혔던 구유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하고 그랬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라는 그 지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구울처럼 돼 있는 곳에 그 이렇게 차려져 있고 예수님 탄생하신 곳.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깊이 와닿은 거예요. 자, 이거 너무 아깝다. 예루살렘에 와야 이거 보는데 그러지 말고 어디 있든지 사람들이 좀 보도록 하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기발하죠. 이분이 그래서 최초로 구유를 만들었어요. 보여드릴게요. 1224년에 최초의 구유를 이제 형상한 거예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그림인데, 요게 구유예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아기 예수 형상을 또 만들어서 거기 이렇게 누여드리는 그 최초의 구유를 만들어서 기념식을 가졌어요. 그 당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그런 마음에서 구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동방박사도 다 모여놓고 뭐 다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가시화를 통해서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구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참 큰 도움을 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가 진실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착각하는 시대예요. 내가 인정하면 하나님은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 이거 극단적인 생각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면 모든 게 진리가 돼버려요. 객관성 필요 없어. 모든 게 주관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를요, 그런 그 심리 쪽에서는 극단적 구성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수십 년서부터 이 미국 전역을 다 덮어버렸어요. 많은 부분에서, 특히 교육 쪽에서 다 덮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게 진리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끝, good for you 뭐 이러고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향은 요즘에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의 단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진리예요. 기준이에요. 객관이에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사람이 주관이 되고 주체가 되고 기준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걸 깨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람의 역사 속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야 객관성이 있거든요.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가 왔다는 것은 그냥 허구다, 전설이다,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인류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랬듯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다는 그 모든 약속은 실제 인류의 역사 속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마지막 때 일들이 점점 오는 것을 우리는 보고, 그러나 우리는 평안이 있죠.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제 C.S. 루이스가 기독교 변증론자로 지금도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과 더불어서 기독교 변증 분야로 아주 유명했던 분이 있어요. 이제는 고인인데 이분이 이 말콤 머그리지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좀 그래요. 말콤 머그리지예요. 영국 사람인데 영국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독한 부실론자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똑똑하고 저널리스트니까 세계 뭐 전장에도 다 가봤고요. 그 다음에 정치와 어떤 사회 문화의 어떤 격동 소용돌이 속에 그 중심에 항상 이 사람은 가서 그걸 다 취재하고 저널로 남기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된 게 그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어떤 권세라고 얘기하고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사상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거기에 뭔가 있나 찾아봤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직 계속되고 진실되고 지속적인 것은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그래서 남겼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히틀러는 장래 천년 제국을 게르만 후예들이 재건할 거라고 했다. 무솔리니는 로마 제국의 영광을 다시 시작할 거라고 고함쳤다. 스탈린은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월등한 지혜로 세상을 제패하겠다고 떠들었다. 이 사상이죠. 사회주의. 그러나 그들은 무덤에 있고 그들의 주장과 권세는 단지 수십 년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예수의 영광과 권세는 영원하다. 이게 지성적으로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동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고집과 내 주장, 내 거만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 안 해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직하다면 이 말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의 권세는 영원하십니다. 주 예수만이 사람의 참된 기쁨이심을 찬양하시고 주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